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장 15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제목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신학적이다, 교리적이다, 또 조직 신학적이다 해서 성도님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여기는 되게 뭐가 없냐면 줄거리가 없죠. 줄거리가 없어서 계속 선포 그냥 연역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진리만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다 일컬어서 모든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풀어 썼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논리를 가지고 또 뭔가 이 시스테매틱한 그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 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그 다음에 복음, 또 하나님의 의, 십자가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온전히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믹스해서 만들어낸 엑기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첫 1장부터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당시의 교회에 썼을까?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미암아 많은 이방, 즉 로마, 헬라, 그리스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만났던 성령님을 믿고 그들이 그 자기들의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이미 그렇게 따지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이미 20년, 근 25년 가까이. 왜냐하면 로마서가 작성된 시기가 AD 56, 58 그쯤이라 한다 그러면 AD 3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25년은 넘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 교회만큼 아니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나름대로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6절,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엑기스를 불신자, 또 초신자, 유대인, 또 곧 배교를 앞두고 있는, 즉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게 아니라 왜 예수 잘 믿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이 필요한 곳이 세상이지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가? 왜 복음의 에피스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되어 줘야 되지. 왜 이미 복음의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사는 교회에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가? 그런데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고 2장을 가고 3장을 가면 그 생각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다시 한번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곳,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곳, 알고 봤더니 세상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교회더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까지 써가면서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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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는 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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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성화, 성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아, 다른 게 아니구나. 나같이 복음 안에서 30년, 근 40년 신앙생활하고 있나. 더불어 우리 어머니 세대, 그래서 이미 그 복음의 능력을 다 맛보아서 이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거리도 참 많은 우리 같은 자들이 다시 뭘 들어야 되냐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 그러면 로마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흔적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이미 사라져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다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카노 목사님의 수많은 설교가 5분짜리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유튜브에서 수천만 건의 조회를 이루고 그 영상들이 내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 오카노 목사님의 20년, 30년 전의 설교를 왜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시 들으려고 할까요? 제자 훈련으로 성공한 목회자의 설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했던 설교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복음으로 사시려고 했던 그 간증들이 설교 안에 구구절절 묻어져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다시 듣는 거지요. 그분의 오카르 목사님 특정인을 좀 말해서 그렇지만 특정인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왜 오카르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좋아할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십자가의 보혈이요 자기 눈앞에서 뚝뚝뚝 떨어진다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기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맛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에 갈망해 있고 얼마나 복음에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정 목회자의 설교의 능력이 탁월해서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만큼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미 30년 가까이 복음으로 살았던 교회입니다. 이미 수많은 신자들과 또 수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불의도 있고 탐욕도 있고 추악도 있고 성적 타락도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공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함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면에 추악과 욕심과 죄악과 사기와 악독과 분쟁과 이런 수군수군 되는 빈정거림 같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이러한 교회야말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다시 펜을 들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수많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어디 보따리에 쌓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안에 깊숙한 곳에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장로 면허증처럼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10년, 20년 되면 무엇합니까? 장로 면허증은요, 운전할 수 없는 면허증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벤츠가 있어도 운전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냐면 그 장로 면허증을 꺼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차를 사서 그 가장 적합한 차를 가지고 무섭지만 도로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차선 변경도 해보는 것이고 앞에서 차가 늦게 가면 빵빵도 해보는 것이고 아 그래서 늦게 가면 이런 심정이구나 이러면서 자기도 한번 그 경험을 한번 감정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시속 100km로 밟아보고 120도 밟아봐서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체감해 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길을 갔을 때 길이 좁아서 내 착폭감이라고 하죠. 내 차가 얼마나 폭 넓이가 있는가를 초보들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옆면을 긁히지요. 그것들을 많이 긁혀보면서 내가 착폭감을 가지는 겁니다. 아 이제 저 차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내가 지나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우회전 좌회전 다른 길로 빠져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장롱 복음이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그래도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현장, 복음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각처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1절 후반절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유기 예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왜 감사한 거겠습니까? 그냥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 앞에 하루에도 12번, 13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저렇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조직 때문에 안 되고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되고 파워풀 하지 못하고 다이나믹하게 하지 못해서 안 되고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되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특정 그룹도 없고 막 이렇다라고 교회에 들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도드라진 모습 중에 하나란 거죠. 내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좋지 않은 조건 앞에 모든 악 조건 앞에 모든 그 좋지 않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 앞에 뭐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사람 원망하지요. 시스템 원망하지요. 리더 원망하지요. 조직력 원망하지요. 부응 안 된 거 원망하지요. 셀 리더 원망하지요. 셀원 원망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복음의 능력이 편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이겠냐라는 거죠. 사랑 성도여,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도 아니고 특정인의 교회도 아니고 1인이 독재하고 있는 저 위에 있는 북한처럼 1인 군사 독재 국가도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된 거냐면 무조건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무엇도 같이 따라오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도 다시 타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것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겠느냐 이거죠. 땅 교회 말씀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기웃되겠냐라는 거죠. 참으로 능력 있는 목사님의 참으로 많은 인터넷 설교 참으로 많겠지만 내가 지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귀와 눈과 이 마음과 생각으로 설교 들을 수 있는 이 설교 현장,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만 하면 이 설교 현장이 뭐가 되냐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은혜 자리가 되지만 내 안에서 이 감사를 제거해버리면 감사 아니어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요. 그게 어저께 산상기도회 장창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종교생활자이죠. 빈 껍데기로만 교회에 앉아있는 거죠. 직분 달고 집사 무슨 뭐 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자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 하나만 회복되어져도 이 감사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그 마음에 샘솟냐? 감사가 샘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 정말로 욕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교회 같지 않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는 감사가 그냥 조건 따라 하는 그냥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했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감사 그 자체가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 안에 신앙의 훈련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대표기도 할 줄 몰라도 여러분 그 자가, 그 신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자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의 직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의 직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한 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주실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꼈던 그 첫사랑과 첫 감격과 첫 기쁨과 그 감사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진짜 능력자예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까? 전자를 반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수시로 감사했다가 또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안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한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는지를 알고 나니 여러분 제 안에도 복음이 살아나더라고요. 내 안에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이 드림교회 와서 여러 가지 만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저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역자로 판단하겠고 또 어찌 보면 또 남자로서 판단한 것도 있고 인간으로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 30몇 년 한 신앙의 연륜자로서 판단한 것도 있겠고 저쪽 경기도와 서울 쪽과 다른 것도 판단할 수 있겠고 제가 이 말씀 8절 말씀을 읽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치면서 했던 말씀 하나님 내게서 모든 것들이 판단 중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판단 중지를 다른 좀 어려운 말로 에포크라고 합니다. 에포크. 하나님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판단 중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성도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어린 이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만 찾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랬더니요 그냥 내 안에 기쁘더라고요. 저 솔직히 지금 되게 감심 온 걸 되게 심해서 되게 컨디션 안 좋은데도 올라왔는데 별로 안 아픕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는 되게 특별한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만 올라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증거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제발 한 번만 눈 감고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 한번 해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내 뜻을 설명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내가 나의 뜻을 펼칠 수 있겠느냐. 때로는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든든히 그 상황을 이겨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나만의 또한 능력과 나만의 계획과 나만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 그것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닙니다. 9절 말씀 보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감사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감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따라붙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왜요? 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안 돼요. 그런데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 첫 번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와요. 오늘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하냐? 너희를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사랑할 수 없고 또 칭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뭘 주실까요? 더 큰 감사의 제목들과 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더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말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아울리치를 갑니다. 제가 오늘 아울리치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첫 번째로 무장될 게 뭐냐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현장 즉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끔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누구보다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 내가 지금 내일이면 만날 그들, 그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내 입술에 붙들고 이상재 목사님이 사미하시는 이 용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섬길 그 용암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겠지요. 열 몇 개의 팀을 꾸려서 다양한 사역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역만 준비한다고 그 사역이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역들을 준비하는 것이겠지요. 그럴 때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작은 능력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잠깐 끼어져서 내가 쓰임받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에 하나님 뭐예요?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곳 일대의 주관 영혼들과 방한 영혼들을 마음껏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래 가서 몸만 섬긴다고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그냥 열 몇 시간 그냥 몸만 있다 온다고 해서 그 시간에 비례한 만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만큼 하나님 내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쉬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가서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가서 다시 복음 들려주고 싶었겠지요. 내가 지금 섬고 있는 내가 지금 1차, 2차, 3차 고린도, 에베소 또 이고디온 또 밤빌리아, 버가 이런데 키프리스 이런 데서 내가 사야겠던 것들 내가 그곳에서 막 내가 죽을 위기들 거기서 겪었던 고난들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음껏 풀어주면서 내가 이 고난을 무엇 때문에 이겨냈는지 아냐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고난 견뎠다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1차를 떠나고 2차를 떠났고 3차를 떠났고 내가 유럽으로 건너왔고 고린도 헬라 아테네까지 와서 내가 복음 증거했다고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그거 이야기하고자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는 이 사도바 같은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일 이제 용암교회 갑니다. 가는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뜨거움이 있냐라는 거죠. 그저 마지못해 1년이면 아우리치를 교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신 분 계십니까? 혹여 누가 대신 지원서 써줘서 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가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 내가 그곳에서 섬길 영혼들 그곳에서 만날 우리 교회 소망과 같은 어르신들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증거할까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고민하는 자리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에 그 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팀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드림교회 120명이 약간 안 되는 성도들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냐면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합니까? 나누어 주어.
근데 나누어주는 목적이 뒤에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을 경고하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우리치를 왜 떠난지 아십니까? 용암 일대에 주거하는 영혼들, 방어하는 영혼들, 그리고 너무나도 시골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요?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아우리치 떠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시는 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나같이 이 직분도 별거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을, 나보다도 더 연약한 성도가 있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눠주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줍니다. 이러면 보통 성도님들은 은사하면 또 보통 뭘까? 뭘 주실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 예언하는 능력, 통변하는 능력, 신유하는 능력,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냐?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뒤에 너희에게 나누어주다, 이 나누어주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임파트죠. 명사용어는 임파테이션, 동사로는 임파트, 나누어주다. 여러분이 아는 임파테이션과 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하라고 하냐면 임파트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라 하고 있습니다. 뭘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주라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예언한 능력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없는 신유의 은사를 막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임파테이션이 아닙니다. 뭐가 임파테이션이냐면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이 죄악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거죠. 그것을 나누어 주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경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은사를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신령한 은사, 구원, 내게 주신 스피리추얼 기프트, 가장 영적인 은사요 선물인 구원, 내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은사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고 그들 가운데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자가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를 보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그들 가운데 가서 나타내는 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럴 목적으로 뭐 한 겁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가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은사들 많지 않습니까?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엄청난 학적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막 해당해서 예수를 믿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논리가 있고 그 말씀의 뼈대가 있고 그 말씀의 정말 복음의 능력이 막 묻어나는 능력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 주러 간다고요? 다른 거 주러 가는 거 아니고요. 자기 은사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담의 세계에서 만나 주셨던,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도망갔던, 광주를 타고 도망갔던,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를 함께 하셨던,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고향에서 꽃밭들이고 있을 때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였던 그 바나바 같은 사람과의 만남,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뭐냐, 제자들에 나아가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광주 타고 처음으로 도망자의 신분을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고 해서 내가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성공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거기서 실패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누가 만났습니까? 바나바가 만나서 다시 제자들 갑니다. 이 사도는, 이 집 사도 바울은 사도 맞고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게 맞다라고 바나바가 확증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모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잠깐 3년 동안 있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요. 거기 가서 뭐합니까 아십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업자로 자기 일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해서 그가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찾아온, 어제 산상교대에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바나바가 그 다시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하는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와서 바나바를 다시 데리고 올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3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한 장 반밖에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요, 13년 동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구원, 이 신령 은사 나눠주는 첫 사역에서 실패하고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조금 연단받다가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10년 가까이 무엇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지요. 그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바나바를 왜 다소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냈겠습니까? 거기서 텐막, 거기서 천막 치면서 천막 만들어서 살면서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무엇하고 있었냐면, 내가 언제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 내가 담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걸 언제쯤이면 내가 증거할 수 있지? 언제쯤 하나님이 다시 리콜, 나를 다시 부를까? 하면서 그 실패의 자리, 번뇌의 자리, 고민의 자리, 좌절의 자리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그 때를 감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바나바를 보내신 거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 15장에서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도록 그 사도 바울 역사의 전명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그 다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신령한 은사 구원 하나 붙들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때가 돼서 부르시려고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떠나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신령의 은사가 있기만 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곳에 하나님 보내시든 그곳에서 나누어주는 무엇을요? 구원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나눔을 베품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일 아우리시 통해서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냐면 서로 여기서 보면 아니함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울리치에 가서 우리가 되게 무엇인가를 주고 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베풀어주고 무엇인가 나눠주고 무언가 막 주고 오는 것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20대 때 5번을 갔다 오고 제 마지막 21살, 29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제목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교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군요. 제가 선교를 첫 번째 갔을 때는 몰랐습니다. 선교는 주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죽어오고 내 안에 있는 젊음, 내 안에 있는 열심, 내 안에 있는 구원 죽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20대에 이 아까운 20대에 19박 20일의 시간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여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다 깨달으신 겁니다. 선교는요 가서 죽어오는 게 아니라 받고 돌아와요. 우리가 아우리치 가서 용암 지역에 뭔가 되게 중요한 것, 되게 좋은 것 죽어올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받고 돌아오는 아우리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우리치입니다. 왜요? 서로 피차 아니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계신 줄 아십니까? 그들도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감사하고요. 그들도 우리 섬김에 기뻐해 주고요. 그들도 우리 섬김에 동참해 주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사역의 연합,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이 말씀을요. 내가 말씀을요. 그냥 추상적으로 알았던 그 말씀이요. 그 사역의 연장에서 내 실제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실제의 성경 구절로 내게 와 닿는 순간 아우지 이 성경은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구나. 아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받는 것도 선교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용암교회와 서로 피차 아니함을 주고받는 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쭐댐. 우리는 대구에 있는 지산동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큰 교회다라고 하는 이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대구 수성구의 드림교회에 내가 모 권사, 모 장로님, 모 목사, 모 전도사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 가면요 그냥 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그냥 예수 믿는 그냥 단순한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신자로 사역해야지, 내가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사역해야지, 내가 거기서 직분자로 사역해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이름과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을 받는 자들이요 그 섬김을요 평가할 때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이 교회 되게 우쭐된다, 와서 좀 되게 고마운 일을 많이 하긴 한데 좀 많이 우쭐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만 못한 아우리치가 됩니다. 여러분 안간이만 못한 아우리치가 되고 맙니다. 그냥 나는 신자로 가는 거예요. 내 안 있는 신령한 은사,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수한 동기로 출발하고 순수한 동기로 섬기고 올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그곳에 나타나고요.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마지막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용암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 가운데 순수한 섬김 가운데 진실된 거짓 없는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열매 하나라도 시작하여 주시고 작은 한 영혼 작은 한 가정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한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이여 그 주에 이번 주 14일 주간에 그 교회에 방문하든 그 교회에 등록하든 그 교회 예배에 나와서 한 가정만이라도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열매가 이번 용암교회 아우리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제목인데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원함이 이 원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나는 막연히 가는 거예요. 막연히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가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백열 몇 명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숫자들이 다 이 같은 한 마음으로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 아우리치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 한 가정만 용암교회에 보내주옵소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통으로 좀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그 용암교회에 그 경고하지 않은 모든 믿음들이, 또 안이받지 못했던 그들이, 또 열매를 잘 못 봤던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러한 열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열매가 있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구나, 서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한 가정만 보내주옵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큰 능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500의 장년 성도라고 하는 교회 타이틀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린 드림교회로 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의 이름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쭐됨이 아니라, 잘남이 아니라, 똑똑함이 아니라, 거들먹거림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마음과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리고 마지막 그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또 내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